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elcome from Galatians chapter 4, verses 1 through 7.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I mean that the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he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though he is the owner of everything, but he is under guardians and managers until the day set by his father. In the same way, we also, when we were children, were enslaved to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o God.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shown to us through Christ. Help us now to trust you as we listen to your word. Help us to understand the gospel message once again.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When you think about yourself, are you confident?
Confident that you are a good student? Are you good students? Are you confident that you're good children, your child, good obedient child of your mother and father? Are you sure that you have friends at school? Yeah, when you walk into a room, they will recognize you and say hi to you, not like ignore you. Because you're nobody?
Are you nobody or somebody?
In your family, your school, your neighborhood. How are you confident? How can you be confident? The world tells you to be self-confident. The world tells you to be self-confident. Don't be afraid of the world. Just be who you are. Don't hold back. Be all that you can be.
Just do it. You can do it. Believe in yourself. Have you tried that? And what happened? You believe in yourself.
And don't hide. Start flying in the sky and what happened to you.
Splash.
Fall down. You realize the world is not as easy as you thought.
Right? School, family, sometimes once in
every week or so, you realize
maybe you should listen to your mother. So you try to do good.
Right? And that particular day, the mom is very
picky,
not very nice to you,
and then next instant,
the day you decide to be obedient to your mom, you get very angry and
you storm out of the building. Okay,
Why is that?
너 you no matter how you try you are to fail. Why? Because we are
sinners. Do you acknowledge the fact that you are sinners?
Would you say, yes, I'm a sinner.
I fail all the time. I can't do anything on my own. If the world hears this, right? They'll say, how can you say that to your beautiful children? And I say, that's not true. They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inside, you know, they are really, really sinners. But so am I. We cannot believe in ourselves. We only hope for God's salvation. And that's what happened when the time was right. God had mercy on us. He sent His own Holy Son so that we might believe in Him and become holy children of God by grace. It's not you try hard to be accepted by God. You believe in Jesus who already obeyed God perfectly for you. Now you are united with Christ through faith. You believe in Jesus, then you are all sons of God. Now here, the son is a technical term. Whether you're man or woman, you're all, legally speaking, became sons of God who receive everything that God owns, inherited in heaven. Okay. So, who are you? How can you be confident now? Not because you can score A in all your tests. Not because you have all these friends in the neighborhood. No, you can be confident no matter where you go because God is with you and He calls you His sons, His child. You have become God's children by grace. Is that what you believe? If God is your father, what can you be afraid of? Is there anything in the world that you're afraid of? No. I try to take my daughters one by one, sometimes out to different place to have a good time, right? Once in a while. Then I walk, I remember walking down went by Smithsonian Museum with my daughter, and I felt like she liked me, I liked her, I was happy. And I wonder what she thought. I am okay because I'm with my dad. If you ever feel like you're okay because you're with your mom or dad, you should feel more than okay because God the Father is always with you, no matter where you go.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because you call us your sons. You call us your children. You made us your sons because of what your Son, Jesus Christ, has done.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shown to us even now. Help us remember who we are as God's sons today.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힘들고 하나님 이 세상의 불과 전의 힘이 저에게 쌓이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죄를 모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그 죄 용서하신 것을 매주 모일 때마다 또 매일매일 회개하며 체험합니다. 근데 오늘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묵상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지는 유익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 문화에서 따져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몸이 이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다운힐로 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그때 제 주변에 있던 그 최승철이라는 형제가 달리세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한 1년 넘게 2년 되는 그 정도 거의 2년 되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달리기는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는 건 아니지만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메일을 받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빨리 달리고 싶으면 연습할 때 천천히 달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멀리 달리고 싶으면 오랫동안 멀리 달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언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오래 지구력을 키우고 그것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달리는 선수가 되고 싶으면, 그거를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다른 것을 하면 이렇게 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 작은 노력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변화로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리고 아들답게 사시려고 한다면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오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해야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실패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들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노력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I mean that the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is no different from a slave, though he is the owner of everything, but he is under guardians and managers until the date set by his father. In the same way, we also, when we were children, were enslaved to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릴 때는 다 돈을 주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훈련받도록 그 기간을 둡니다. 그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마치 그 당시 문화에 따르자면 종처럼 신분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모든 것의 주인이 대단한 소유주이지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뤄두고 지금 당장은 종과 다름없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지만 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그 당시 아들들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삶을 돌봐받는 것인데 후견인은 삶의 결정을 그 후견인의 지도에 따라 도움받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이 어떻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관리하는 대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훈련받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우리도 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놓고 역사 중에 어렸을 때가 있고 성숙하게 됐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한 아이의 유년 시절이 지나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에 따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성장의 때가 이른다고 그 개인의 삶속에서 얘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보수 역사에서 어렸을 때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성숙하게 된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인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이 매여 있었는데 살았어야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율법을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을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 같은 것을 다루는 의식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국가를 다스리는 시민법, 국가법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도덕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지금도 저희가 십계명 같은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원토록 유효한 계명들이었고 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모습으로 그거에만 적용됐던 시민법이 그게 그런 법이 시민법이었고,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실 때까지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들을 설명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이 그 의식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이 정하신 주신 율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런 유대인들도 있어서 그들의 과거는 이런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의 삶이었지만 또 거기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아마 가지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우상들이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규칙들을 교회를 따라 살았고 또 미신적인 마음으로 어떤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서 미어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미신과 관습대로 그 삶을 제재받은 것입니다. 원리가 것도 없이 저희 한국 사람들의 전통을 보시면 해야 되는 것, 아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들도 있었고 어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사상에 맞추는 거라고. 저희 집안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꽂아놓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풍수지리서를 저희가 믿지는 않는 것 같아도 아파트를 살려고 보면 항상 남향 같고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삶을 바꾸기 전에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셔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 미신에 매여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행 언약 아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선한 것들도 그 문화 속에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지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굴레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떤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크신 일을 행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prophesied about the grace that was to be yours searched and inquired carefully, inquiring that person or time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indica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subsequent glories. 구약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실 것인가 기다리고 연구해서 늘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기초적인 원칙들에 의해 규례들에 의해서 종교를 하였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아들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아들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가 미리 태초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날, 말일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라고 소망을 구약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고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날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은 다 나아지게 되는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 정하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죠. 남편을 아직 남편과 함께 하지 않냐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저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희 대신 희생제물로 달리셔야 하는 분은 저희와 똑같은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가지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의 아들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온전하실 이가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할 때 아들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가 복음을 거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연약함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자에게서 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율법을 정하시고 대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정하신 분이 자기가 정한 율법 아래로 처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또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정죄함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처음부터 율법을 따랐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비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가정으로서 아기가 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에 한 가지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저에게 오셔서 여자에게서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거 봤을 때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비참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주님이 이 선하신 구원을 이룰 때를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초등학문들, 또 율법의 교사들에 배워서 살다가 그 마음속에는 언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살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숙한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입양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아들들,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렸을 때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을 하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아들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영으로 하고 계셨는데, 살고 계셨는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서나 사람의 영으로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그와는 구별된 성령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를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보내신 영에서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Romans 8:16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개인적으로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우리가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마다 이 가운데 이 아들의 영이 저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Yeah, 설교 좀 잘했으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냥 감정을 넘칠 텐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의 음성을 저희가 매일 예배 중이던 내가 혼자 성경을 읽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던 그때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느끼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삶 속에 아들의 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업을 받을 자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불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드린 것을 여기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그리고 그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런티하시는 주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올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And your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provided we suffer with them in order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them.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내일 또 일하는 주간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마음속에 적으시고 기록하셔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외치면서 일어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누워계시는 분은 서로 확인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자녀와 부모 가운데 한번 외치면서 하루를 월요일 먼데이 모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게 시작하실 때 첫 손님 맞으면서 나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진짜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세상에 살면서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는 거죠.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인식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호받고 모든 것을 부여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종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아니면 당장 월요일 밤이 돼도 금방 이제 그냥 한 번만 가족들하고 싸우면 되는 거니까요. 다 잊어버리겠죠. 한번 조금만 삐끗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님과 한번 싸우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늘 그렇다시피 이번 주에도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로 인해 담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아들들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저에게 가르치기를 저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 된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정말로 힘들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발걸음이 느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귀한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들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정말 베푸시는지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큰 은혜를 이번 주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